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의와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세상에서 바보스럽게 사셨나요?
아, 네. 예전 같으면 예민하게 반응했었을 일에 그냥 웃어 넘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자극도 이제 괜찮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더니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아직 사람에게 의지도 하고 내 생각을 자랑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를 생각하려 했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 낮아지려고 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과 영적 부모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전서 4장 1절과 1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읽어주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스스로를 누구로 여기라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꾼은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이 일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유인을 뜻합니다. 자, 진양쌤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와 동역자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목사님. 신자들이 맡은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요?
네, 그 대답을 말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6장 19절을, 진양쌤이 골로새서 2장 2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온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말씀합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충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누가복음 12장 42절을, 유리쌤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청지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이 맡은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유리쌤이 4장 4절을 읽어주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는 무엇을 작은 일로 여겨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겨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책할 일이 없고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없으므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을 무겁고 크게 여겨야 할까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무겁고 크게 여겨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과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일꾼은 상벌의 주권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더라도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럼 왜 신자들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도 드러내시고 마음의 숨은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환히 드러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과 의도도 다 밝히 아십니다. 성경은 세상의 평가와 눈앞의 어두운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판단과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 모든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현세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분명한 판단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위로를 얻고 때론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목사님, 그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이 일에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이 일이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과 4장 앞뒤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아볼로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사역에 본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배워서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 후서 6장 4절과 5절을, 진양쌤이 6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서로 경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꾼은 겸손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읽어주세요.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같이 자랑하느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어떤 모습을 책망하고 있나요?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하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없는데 마치 원래 자기 것이 어떤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것처럼 자원하여 자신을 낮추고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모와 스승이 보인 본과는 정반대로 교만하게 섬김받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모습을 책망하나요?
이미 배부르고 부요하며 심지어 왕노릇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 주제넘게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은 제쳐두고 왕의 행세를 한다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왕 노릇을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 뜻은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20장 26절을, 유리쌤이 20장 27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 참된 왕이 되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그의 동료들을 어떤 처지에 두셨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바울과 동료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같이 미말에 두셨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거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누구 때문에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려고 하나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로 살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2절을, 진양쌤이 4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종초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하고 실패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지혜롭고 성공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9절을, 유리쌤이 6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과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유리쌤이 4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사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부모였습니다. 영적 부모로서 영적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책망하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되려 하기보다는 영적 부모가 되어 신자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영적 부모로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섬기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배워주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보냅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4장 18절을, 유리쌤이 4장 19절과 20절을 읽어주세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의 말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교만하게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교만한 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할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서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보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을, 유리쌤이 7장 19절과 20절을 읽어주실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외모나 말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온 길과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매를 통해 경고를 건넵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 많고 잘 변하지 않는 신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론 단호하게 죄를 책망하고 때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바울은 어떻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과 공의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인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 앞에서도 순간의 감정과 인간적인 자존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신자들의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적 부모로서 영적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영적 부모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1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때 저희는 결과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기의 형체를 만들어가듯 저희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자신의 자아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훌륭해야 건강한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저희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안에 있어야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책임 있고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영적 부모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신자들을 돌보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 부모로서 신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롱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부활에 관해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지녀야 하는데 특별히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제 생각에는 첫째는 창조에 대한 믿음이고 둘째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 셋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든든한 기둥과 같이 잘 세워져 있어야만 믿음의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창조와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다면 그런 믿음은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종교 생활이나 자기 신념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믿음도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던지 간에 천지창조와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탄도 이런 세 가지 영역에서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창조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 사탄은 진화론과 유물론 같은 사상을 퍼뜨리잖아요.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분위기를 몰아가고요. 그래서 세상은 창조가 아닌 우연과 진화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다고 믿게 만들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이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사탄의 공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 역사를 잘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지니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부활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천국과 부활은 관심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관심을 십자가와 부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겉모습으로만 신앙인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윤리와 철학 사상으로 남게 될 뿐이지 구원을 주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천지창조를 굳건히 믿어야 하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의 타협도 없이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미 잘 믿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15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부활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한쪽 부류는 죽으면 영혼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쪽입니다. 이쪽은 몸의 부활 같은 것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더 과격한 주장을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며 그저 사라지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만 믿음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헛되다, 망한다, 불쌍한 자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활과 천국이 없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삶의 모습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손해와 고난을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유대인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정치 지도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성도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워주신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자기의 희생과 섬김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행할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당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한 수고와 어려움이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발적인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성도들은 왜 감수했을까요?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 이유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살게 될 천국에서는 지금의 고난을 뛰어넘는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아픔을 넉넉히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나에게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참아낸 것이 믿음의 본질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란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을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이런 모든 삶의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어느 정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림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셋째 하늘은 천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게 예비된 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39대 매를 맞고 배가 난파되어 동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들었던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군요.
네, 특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설득이나 변론을 통해 전도하기보다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셋째, 하늘의 실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지녀야 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직접 경험해서 부활의 증인이자 천국의 증인으로 내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정말 천국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네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천국과 부활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경험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고 큰 기복이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현실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때 지치지 않도록 이후에 있을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도록 권면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믿음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한 남들은 안 하는 일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면서 사는 고단한 그런 치열한 삶을 자원하여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된 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천국의 상급과 부활의 영광으로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는 희생이나 나의 섬김을 내 옆에 사람조차 몰라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슬픈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고 기도를 드렸는지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이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기억하시잖아요. 북조선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얼마나 귀하게 믿음의 일을 감당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마음에 담으셨다가 이 땅에서 복된 삶으로 갚아주시기도 하고 또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잊고도 남을 만큼의 합당한 상급으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배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어진 현실 앞에서나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현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에 거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이나 지옥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낙원과 음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에는 영혼이 거하는 낙원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옥도 마찬가지겠군요. 죽어서 영혼이 거하는 음부라는 것과 최후 심판 뒤에 징계를 받는 지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거하거나 음부에 거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결과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중간인 연옥이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돈다든지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잘못된 지식에 속아서는 안 될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형상의 귀신을 봤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 종교의 우상들도 사실상 헛된 존재로 인간 욕심이 만들어낸 산물이듯이 귀신이나 유령이나 하는 것들도 헛된 존재로 인간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불신앙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도 믿는 사람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네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섬기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뿐이니까요.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분이 없는 겁니다. 다시 성도가 죽은 이후에 거하게 되는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낙원은 창조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낙원에 있고 모세도 다윗도 있고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믿는 자들이 낙원에 있는 거군요. 그러면 낙원에 관한 성도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요?
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안식을 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낙원에 거한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갖는다는 말씀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쉼의 내용에 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영혼이 지극히 복된 상태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하게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이 낙원에 있는 영혼의 상태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는 그 차이가 엄청 크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을 합쳐서 천국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과 낙원은 비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낙원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영광만 가득하지만 이 땅에는 고통과 불의함, 아픔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과 낙원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고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은 작은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겁니다. 또한 영혼이 낙원에 거한다라는 내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이 완전한 모습이듯이 낙원에서는 영혼으로만 있는 것이 완전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활의 몸을 갖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유령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낙원에서 감각을 가지고 영혼으로서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겠네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보면 영혼의 상태에서도 인격이 그대로 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부자는 그 영혼이 음부라는 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영혼의 상태에서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부자가 자신들의 형제에게 돌아가서 회개하라고 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영혼의 상태에서도 이 땅에서의 기억이 이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있다는 것이 무언가 결핍된 상태이거나 아무런 감각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두면 좋을 것은 성도들은 죽음을 맞이한 순간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지금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을 가지게 됩니다. 지식이나 정서나 의지와 같은 인격의 수준이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땅의 우리 수준이 어떤 나무의 씨앗과 같다면 낙원에 거했을 때는 장성에서 완벽해진 나무와 같은 것이겠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이고요.
각자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열매 영광이 다르게 맺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징벌이나 두려운 무엇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허물을 벗는 그 고통의 시간이 죽음인 것이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됐을 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많은 신비로움으로 가려져 있는 내용이 천국이고 부활이지만 그럼에도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오늘 내용이 북조선에서 있는 일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는 일이 조금 연상이 되는 그걸 느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수령이 죽지 않고 인민과 함께 영원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교육을 하죠. 그리고 그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들의 그 시신을 잘 보관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세 가지 믿음 중에서 천지창조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 이것은 예수님은 어느 곳에 그냥 딱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죽음을 고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던 것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점에서 많이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그 부분에서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콕 박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에 제가 제 동생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동생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였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과 예수님은 떼어놓을 수 없는 이 두 가지 관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을 못 가진다라는 것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생은 북조선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었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동생에 대해서 제가 구원에 대한 동생 구원에 대한 기도를 내가 과연 하나님께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부모님은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린 동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위한 기도에 대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경험을 이제 하면서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동생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라는 믿음을 주셔서 아 내가 동생을 언젠가 다시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운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끔은 두려움으로도 다가올 수 있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요. 저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